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신 그 목적대로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따라 나서라, 이렇게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들은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려거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대충 따르면 안 되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세상적인 물리적으로 뭐 어떻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의 옳담, 여러분이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대체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옳담을 내려놓고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기서 교회생활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도 동일한 요구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 권면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경우도 예수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서서 결국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말씀을 따라 나서야 이 말씀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따라 나서는데 이 길을 내가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만 내가 구원의 길이 저기 있는데 내가 알고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지라는 얘기는 듣긴 들었지만 이것을 제대로 우리는 지목해서 따라 나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앞에 있어서 나를 이끌고 있고 교회에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몸을 실어주면 결국 내가 저쪽 구원의 종착역에 도착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길을 따라 나선 데 있어서 이 길을 인도하는 말씀에 대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대적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제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목적지라는 개념은 있지만 거기 실제로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붙잡고 가도 우리들은 도중에 여러 가지 의혹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과연 구원의 길을 맞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종국적으로 내가 종착역, 구원의 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잘못된 이유는 내가 구원 받는다고 했을 때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알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구원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그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여기서 설명을 해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길을 우리는 따라 나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내 안에 있는, 내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서야 되는 것인데, 이때도 예수를 붙잡고 따라 나설 때도 사실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내가 구원의 목적지를 모르니까 예수가 진짜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난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지가 내가 바라는 목적지하고 예수가 인도하는 목적지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구원의 길이 아닌데, 구원의 목적지로 가는 길이 아닌데 예수가 나를 글리 인도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에 관한 개념이 틀린 것입니다. 예수가 생각하는 구원, 우리를 데려다주는 그 구원의 종착역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시시때때로 예수를 따라 나서서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마음의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 나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나와 함께 보좌에 앉혀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8절인데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 나서서 전국적으로 예수에 의해 구원을 받고 사도들이 되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예수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나의 보좌에 같이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 구원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따랐고 특히나 예수가 그들 앞에서 큰 기적을 행했고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얘기할 때도 기존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예수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열심히 해서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따라 나서서 이제 예수가 왕으로 등극하기를 기다렸었는데 그렇게 될 찰나에 이 예수는 이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지고 가룟 유다의 어떤 밀고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죠. 그랬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보니까 예수 따라 와 봤더니 내가 구원받기는커녕 왕 옆에 있기는커녕 왕이 죽어버리는데 내가 왕 옆에 어떻게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버리고 뿔뿔이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는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것, 이들에게 약속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게 언제냐면 오순절 성령세례 때 3년 반 동안 자기 자신을 열심히 따라 나섰던 제자들의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오순절 성령세례 때 그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새 세상을 허락하여 주셨죠. 새롭게 세상이 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들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이들이 바로 사도들로서 또 남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로 하나님의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이 정말로 사도가 되기 직전까지 예를 들어서 오순절 성령세례 받기 이전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 나서는 기간 동안에 이들은 예수가 자기 자신들을 어느 길로 인도한지는 몰랐어요. 물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실은 이제 설명돼서 알겠지만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을 때 그들은 제자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을 때 제자들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모든 구원받는 자의 예표죠.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여기서 구원의 길을 따라 나서고 있고 구원받는 길로 인도함 받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 좋은 것인지를 알고 따라 나서지만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손에 잡힌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를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내가 구원의 길을 따라 나서는 데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한계에 부닥쳐 있는 것이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 나서서 구원받을 때까지 따라 나서서 그 구원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은 아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구원이 이런 구원이 아니었고 정말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세상의 찰나적인 구원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시 한번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구원의 예수를 따라 나서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몰랐던 구원을 참다운 구원을 예수에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들로서는 도중에 자기 자신의 옳다함으로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면 그 예수가 그에게 주고자 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수의 구원의 길을 갈 때, 구원받는 길을 제대로 갈 때 우리들은 그 길을 알지를 못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다, 내가 생각할 땐 힘들다, 뭐 이렇게 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수시키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기 옳다함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는 절대 가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스스로 다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잘 알고 따라 나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구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은 가봐야 되는 거지 안 가본 세상을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지금 자기 자신 앞에 있는 이 말씀에 끝까지 구원의 때까지 순종하고 남아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여기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생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예수가 자리잡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지고 그 다음에 뿌리가 깊이 박힌다, 이렇게 사도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들은 그 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히 자라나게 돼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된다, 이렇게 이 사도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연결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을? 지식에 넘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인가? 이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지 이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이것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17절, 18절 읽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저 말씀을 듣고 계속 내 안에 잉태된 예수의 생명을 키워나가게 되면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완전히 자리잡게 되죠. 장성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터가 굳어지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지식에 넘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에 넘친다, 아주 풍요롭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이 의미는 원어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의 지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예측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찾을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같은 의미인데 결국 이것은 두 개는 전부 다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듬어 찾을 수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을 넘고 지식을 초월하거나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또는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찾는다, 우리의 지식을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을 넘어간다는 얘기가 무엇인가 우리 알아보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아낀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사랑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그죠? 죽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죽은 우리를 살릴 때 일어나라 하면 바로 일어나면 좋은데, 그게 진짜로 그 살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죽은 자하고 이 산 자인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해야 되는 거죠. 연합을 할 때 산 자는 죽은 자한테 일어나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죽은 자는 나 여기서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편한데 왜 나보고 일어나라고 하느냐 하면서 산 자한테 반응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려면 산 자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얘기를 했을 때는, 아, 자기 자신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아픔을 겪어야 되는 이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전혀 다른, 질이 다른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사랑에 의해서 우리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의 옛사람이, 나의 옛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러 나에게 왔을 때 나의 옳다함을 주장하는 것이 나의 옛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런 얘기는 그리스도의 인도함에 따라서 내가 저항하고 또 인도하고 저항하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둘이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종국적으로 이제 나의 옛사람이 죽죠. 죽게 됐을 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도 3년 반 동안의 기간 동안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물리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죠. 그렇게 못 박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못 박혔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직접적으로 예수 못 박으러 간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영적인 의미에서 이 예수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 자신과 의견과 틀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책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제자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예수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맙시다, 다시는 못 박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구원받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떠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전반부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어떠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까? 그 어떠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내서 그가 우리에게 사랑을 보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을 여기서 이 사도바울이 얘기할 때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을 능가하는 사랑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들어서 아, 그 사랑이 그런 것이야 하는 그런 지식은 여러분이 습득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랑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그 사랑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을 배척하고 사랑을 찌르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한테 와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책망을 하죠. 책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곱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뭐 받아들일 만큼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했지만 다음은 안 된다 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건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건드릴 만큼 대갚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답하는 것은 찌름으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면 그렇게 안 하겠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그거 하기 싫죠. 그거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를 구원하는 구세주를 여러분이 왜 찌르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견뎌나가고 겪어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찌르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근심 걱정하나 그러나 그것이 너희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죠. 언제 알아요? 그거를? 다 사후에 자라난 다음에 다 이제 온전한 십자가 사건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내 이전에 한 짓들이 무슨 짓인지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이게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그런 고백이죠.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여러분과 그렇게 멀리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누군지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멸시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무지해서 죄인으로서 찔림은 같이 찔리는 그게 찔리는 것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이것은 그러니까 고난받은 예수에 관한 얘기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경우에는 교회에서도 실제로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시더라도 나중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들은 말씀에서 조명받고 지적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를 찌른다 이런 인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악한 목회자 하나 만나가지고 내가 생고생한다고 이 고난 내가 줘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모르니까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을 따라 나서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방향은 십자가는 왜 예수께서 겪어야 되는지 그래야 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지 이것에 관해서 지금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생각하시고 아 그렇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그것도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내가 무지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하던 일을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서 그리스도를 찌르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그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만큼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자 아무튼 이렇게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십자가 사건인지 모르면서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내어주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줄 알면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이 세대에 관한 그 십자가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도 못하였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도 지금 그 마음 갖고 있는 거죠.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랑을 베풀려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는 그 범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겪어나가야 우리들은 영광을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 동일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도 사도 바울을 찌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환난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에베소 교인들한테 받는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겪어나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에베소 교인들이 모르는 그런 그들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깨닫기를 원한다. 언제 깨달아요? 다 고침 받은 다음에 깨달은 것입니다. 고침 받은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넓이라는 것은 면적이죠. 근데 여기 넓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 폭이라는 단어예요. 폭. 그러니까 이게 폭이라는 단어는 너비죠. 너비. 넓이는 면적이고 너비는 폭, 폭이라는 얘기, 너비라는 그 번역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넓이가 아니라 너비라고 우리는 바꿔야 되겠습니다. 너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평면 차원도 아니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아는 것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변화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자세하게 그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너희가 이렇게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것은 우리가 깨달으려고 노력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난 만큼 우리들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걸 알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와서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가 그렇게 고침 받았을 때 체험적으로 내 고침 받았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도 뭐 각자 이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고침 받은 부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게 된 그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이제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들은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처음에 우리가 왔을 때는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했습니다. 헌금하면 믿음이 좋다. 헌금 안 하면 믿음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 헌금을 하되 이 헌금이 어떤 의도로 하는 것이냐 남들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냐 교회 와서 헌금하는데 헌금에 무슨 종류가 있나 그러지만 교회 남들한테 보이기 위한 헌금이 있는 것이고 이거 하나님께 정말 드린다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헌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헌금을 하려면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것은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물리적인 교회를 보고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의 어떤 소원을 얘기하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그런 이 매개물이 되게 되는 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은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기껏 하나님께 드려놓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게 되면 이건 헌금이 무효화되는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드리는 헌금은 그 헌금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축복해 주시는 체험을 여러분이 간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사람에게 보유하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거 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으려고 하진 말아야 되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으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얘기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럼 헌금을 익명으로 하면 되지 하면서 이제 헌금할 때 헌금 봉투 아무것도 이름도 안 쓰거나 뭐 헌물할 때도 누가 했는지 말하지 말라고 해서 헌물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뭐 틀린 거죠. 근본적으로 형식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헌금 봉투 이름 쓰고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뭐 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헌금의 어떤 헌금 한 사람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면은 여러분 그거 내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느냐 아니면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헌금이냐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결정하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익명으로 해도 괜찮고 아니면 기명으로 해도 상관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많이 훈련을 받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한 그런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라났죠. 이것이 그만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마음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헌금을 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배워서 그만큼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헌금한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그때 그만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아직도 보면은 뭐 때로는 어떤 분들은 헌금할 때 아직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헌금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은 자기가 헌금을 해도 그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주부에 좀 나기를 원해서 이제 뭐 일반 헌금으로 해야 될 걸 특별 헌금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가지고 낸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야, 너 똑바로 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되는데 억지로 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관해서 그동안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좋은 기회에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고 그냥 가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한마음 되는 기회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기회에 방관하지 말고 남이 하겠지 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감동받아서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으로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그 여러분과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어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 이런 것들 그것도 헌금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것들 이런 것들도 전부 여러분들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해서 열심을 내서 좋은 기회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권면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변화받은 만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 이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알려면 결국 체험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했을 때 이때 여러분은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체험하고 고침 받은 만큼 그만큼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었을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총체적으로 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때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했을 때 바로 그 기도를 사도벌이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깨닫고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깨닫고 안다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의 책망과 권면을 받고 그렇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그렇게 돌이킴을 받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19절 읽고 세 번째 부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만큼 깨닫고 우리가 체험한 만큼 그만큼 우리 안에 쌓이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 쌓이는 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기도 하고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계속 이게 쌓여 나가게 되겠죠. 책망받고 연단받고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자라났을 때 우리 마음은 결국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되냐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마음을 점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었던 그런 마음들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일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저항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환난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환난은 예수께서 잘 감내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한마음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충만함 자체시니까 충만함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임하게 되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도 충만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는 일이 어느 부분인지를 조명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할 거 책망받고 그걸 계속 놓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죽으니까 더 심하게 뭐 여러분들 징계를 받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로 말미암아 점차 여러분들 그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무엇과 붙게 되냐면 하나님과 붙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 교회에서 뭐 형제끼리 또는 뭐 가족끼리 이제 서로를 이제 훈련시키고 뭐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제 친구하고 예전에 주님 안에서 별로 크지 못했을 때 서로 만나면 서로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똑바로 하라고 서로가 얘기하고 핏대내고 그냥 싸웠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전부 자기가 무슨 예언자로부터 한마디 얘기 듣고 와서 너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이제 정죄하고 저는 또 그 친구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할 그렇게 싸우라고 얘기 안 하죠.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니까 너 혼자만 똑바로 해라. 우리 나 혼자만 똑바로 하면 형제는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뭐 징계를 하든 채찍질을 하든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 드립니다. 이게 지혜의 말씀이죠. 지혜의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손이 먼저 가고 우리 말이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그만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서 자랐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말씀이 권면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가만 내버려두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또 알고서 또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걸 고치라고 여러분의 권면의 말씀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이 이만큼 자라난 것은 알고서 자라난 게 아니죠. 여기서 얘기 안 듣고 책망 안 받았으면 그냥 이전 삶에서 살았을 것인데 말씀 듣고 고침받은 만큼 이렇게 새롭게 살잖아요. 이것이 내가 모르는 길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길로 여러분이 인도 받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여러분들은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은 세상이 말하는 구원도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말씀 앞에 남아서 끝까지 말씀의 구원의 때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알지 못하고 따라 나선 과정에서 그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대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대적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옛사람이 그렇게 하는 옛사람이 다 드러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희생, 나를 이끌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한 그 사람의 희생에 의해서 결국 내가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얘기할 때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안다고 이렇게 나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범위 밖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다는 것도 미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알게 되죠. 사후에 다 일을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야 그때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은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점차 알아가게 되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채워지게 된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도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체험이 아직까지 덜한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이 길인 것이고 종국적으로 제자들이 받았던 그 구원의 영광의 길로 여러분들 인도받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교회 생활 소중히 생각하시고 열심을 내시고 따라 나서시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